마태복음 45번 메시지 영광에 이르는 노정 네 번째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서 주님을 따라가노라면 우리는 배척과 필요의 부족과 바다 위의 폭풍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겪은 후에는 종교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전통적인 종교인들의 비난을 처리하셨는지 보기로 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멀리하심.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종교인들에게 비난받음.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은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와서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주님은 배척하는 종교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괴롭게 하기를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괴롭힘은 어떻게 참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진리를 계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그분께 제공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는지 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옛 전통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들은 오직 하늘에 속한 왕의 임재만을 주의했고 다른 어느 것도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말한 장로들은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고 고대 곧 지나간 세대 사람들의 장로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실행들을 가졌었는데 그들의 실행들은 결국 전통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대인들은 먹을 때마다 손 씻는 규정을 채택했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어느 것도 결코 전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이란 사람이 고안한 것이요, 사람이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대적자들은 소위 역사적인 교회로 돌아와서 전통적인 관례들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단체는 역사적인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간행물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인 많은 규정들을 채택했으며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에 관해 많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인정된 마리아 숭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기독교계 안에는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을 당시에 유대교보다 더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전통들이 매우 성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전통적인 축제가 바로 그 일례입니다.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이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교적인 것이요, 악하고 우상 숭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산 간증과 전통적인 교회 사이에는 어떤 화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런 전통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외식,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 3절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으므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주의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종교인들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많은 면에서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 교파들은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4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악하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 그들을 정죄했을 뿐 아니라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암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이것을 인간관계에 관한 첫 계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된 사람의 본성은 항상 부모를 무시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한 왕으로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에 관한 천국의 헌법에 있는 그분의 말씀과 부합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도 이 문제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유대 종교인들이 행한 것처럼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명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타락된 인간 본성과 오늘날 세대에 거스르는 추세를 따라 행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면했을 때 전통에 주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분은 그 전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회해 보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오늘날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날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적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사람의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을 말하고 있는 구절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왜곡했습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몸모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모모와 대등한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구절에서 헬라어 접속사를 모모와 대등한으로 쓴다면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어떤 사람의 다리가 그 사람의 위와 심장과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얼마나 터무니 없습니까?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른바 교회들 안에 이 전통들이 매우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가르침과 관례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우리는 교회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상시켰다고 하는 그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통적인 교회요, 교파들이요, 분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기록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기록의 모든 방면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일치됩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전통주의자들에게 비난받았고 오늘날 우리는 종교인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자들에게 이러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나의 제자들이 너희의 전통을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너희는 전통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지금도 계속 어기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들을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무엇이 사람의 전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즉 전통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며 역사적인 교회의 전통들은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여러 가지 종교회의와 신조들에는 7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따른다면 7명을 무시하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삼일성에 관한 신조들을 공식화시킨 고대 종교회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신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교훈과 전통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조들 안에 포함된 것 이상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7명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조에서 7명에 관한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의 회복과 전통적인 기독교 사이에 있는 격차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합니다. 회복은 전적으로 순수한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전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리 있음. 7절과 8절에서 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하늘에 속한 통치는 단지 외적 관행이 아닌 내적 실제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은 입술의 표현이 아닌 마음의 실지 상태를 다룹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은 외적인 것이나 주님의 관심은 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외적인 것들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속생명이나 주관적인 진리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고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 의해 대표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관적인 그리스도는 갖지 않고 다만 객관적인 그리스도만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주관적인 그리스도와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 안에서 대표될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격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분리된 새 인격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들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삼신론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셋 안에 하나는 믿지만 하나 안에 셋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격 안에 세 분이 분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들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은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고 말하고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실제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과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뭐뭐께로서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함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관념에 따르면 그 영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은 아버지로부터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들에 의해 보내어집니다. 보혜사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는 근원이십니다. 그 영께서 근원으로부터 오실 때 그것은 그분이 근원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 그분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들에 의해 보내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이 영은 아들에 관해 증거할 것입니다. 신격 안에 세 분은 하나 안에 셋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세 분에 분리된 하나님들이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 삼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 세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주는 영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주관적으로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단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계시된 믿는 이들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 구절에 신성한 본성이라는 문구는 신성한 본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미덕을 뜻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들은 신성한 본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의 진화를 가르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는 신성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되었다거나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교회가 육신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 말을 함으로 또다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의 진화를 가르친다고 비난받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교회를 신격의 네 번째로 만들고 있다는 참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얼마나 악합니까? 1977년 10월에 대북에서 국제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해 6월부터 나는 그 집회 동안 전해야 할 주제에 관해서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하루까지도 나는 여전히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에 관해 질문받았을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10월 2일 우리를 대적하는 연설문이 큰 회중 앞에서 전해졌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으므로 그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접하자마자 즉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관해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교리만을 주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줄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주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 있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오직 외적인 전통과 의식과 관례, 곧 예를 들어 손 씻기 등만을 주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 실제를 위한 어느 것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듯 합니다. 손을 씻는 이런 외적 관례를 주의하지 말라.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더러움은 너희 속에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적 실제를 주의합니다. 1968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물속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대적자들은 내가 재침례를 가르친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신이 낡아 있음을 느낀 성도들이 스스로 물속에 장사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카지노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홍콩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마장 노름을 하는데도 목사들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스스로 장사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목사들은 이것을 이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외적인 실행이 아닌 내적인 실제를 주의하십니다. 다시 침례받는 이들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나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분명히 침례의 예표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은 장사가 아니었던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낡아졌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주님께 신실하여 좋은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없음과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방랑한 것 때문에 그들은 낡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낡아진 것을 장사 지내고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새롭게 되어야 했습니다. 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강에 장사되었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돌이 강에서 나와 육지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수년 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당신은 광야에서 방랑했습니다. 당신은 장사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외적 의식이나 규정들을 주의하지 않고 오직 내적 실제만을 주의하십니다. 주님이 내적 실제를 주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의 외적인 방식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집회가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 곧 내적 실제만을 주의합니다. 우리 손이 더럽든지 더럽지 않든지 그것은 하찮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 부분들의 상태입니다. 8절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외적으로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할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전통들을 외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전통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믿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상 크리스마스를 실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겉모양은 있으나 실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은 가졌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내적 실제 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가 없이 말한다면 우리는 훨씬 가련할 것입니다. 전통이란 마음속에 실제는 없이 입술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함. 9절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배들이 헛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계명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집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 실제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미모의 아가씨가 독창을 부르는 이른바 그리스도인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창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음행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독창들을 매력적인 젊은 여자 대신 나이 든 숙녀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음은 그분께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부터 주님께 즐거운 소음을 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자. 아멘, 예수는 주시라! 고 외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겉모양에 주의하지 않고 내적 실제를 주의합니다. 실제로 더럽게 하는 것들. 11절에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더럽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하늘에 속한 통치와 아무 상관없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상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지 않음을 입증해 줍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 천부에 의해 심겨지지 않음. 13절에서 주님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왕의 이 말씀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천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왕을 배척함으로써 천국으로부터 뿌리 뽑혔습니다.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14절은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고 말합니다. 자칭 의롭고 오만한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해 밝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그들의 전통을 가진 종교에 의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먼 것이 그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했습니다.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완전히 눈이 멀었고 전혀 빛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먼 상태로 다른 이들을 인도합니다. 나는 잘못 인도되고 있는 모든 이들로 인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의 양심에 호소하며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회복 안에 어느 정도의 실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회복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을 돕기 위해 참된 도움이 당신에게 주어져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전에는 결코 다른 곳에서 그리 많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양심으로부터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복과 누림을 놓쳐버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눈먼 인도자들은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채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멀미 그들로 뽑혀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엉터리 같음과 오류들이 그들로 뽑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취했던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분들은 배척을 받았고 필요의 부족을 체험했고 폭풍의 바다를 직면했고 전통주의자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참소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광이 이르는 노정입니다.